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말씀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묵상하셨던 말씀 후반부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발생한 광풍, 곧 미친 바람과 물결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이 소개되었습니다.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제자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자연 만물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큰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흥분과 놀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종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가시려고 했던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여러분, 이 지역을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역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어디쯤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이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길러지는 가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먹였다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사업을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육된 돼지들은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이방 종교의 제사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이방인의 땅을 밟았을 때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무덤에 살고 있으면서 그 부정함이 끝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에 유난히 죄인들과 부정한 사람들, 즉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과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던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누가의 이방인에 대한 관심은 동일하게 그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장차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복선으로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라사인의 귀신들린 자,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먼저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군대라는 표현은 적어도 5,000명 이상의 병력을 말하는 군대 용어입니다. 사탄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로서 이 사람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유가 제한당하고 그 인격의 존엄이 짓밟힌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귀신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목적을 다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을 짓밟고 그 안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함으로 더럽고 부정하여져서 타인들과 융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합니다. 단단한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도 줍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유를 제공한 것 같지만은 철저하게 그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정체성입니다. 늘 파괴합니다. 무너뜨립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손절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마귀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귀신들린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내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이 무엇입니까? 옷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옷이 벗겨진 채로 있을지도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기 거라사인은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사람들 역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소진되고 지쳐서 살아가고 있어요. 늘 가졌나 싶으면 잃어버리고 얻었나 싶으면 빼앗기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거라사인은 사람들이 그를 제하려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가둬봤지만은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역시 뭔가 큰 힘으로 다른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큰 능력을 자유롭게 사는 것 같고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또한 쓸쓸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라사 광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묵상하셨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에 그 호수 저편, 바로 거라사 지역을 가리킴을 보면서 예수님은 애초부터 거라사 지방의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변방 지역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예표해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벌거벗은 몸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손을 내미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쫓아가서 구해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한 사람을 찾아 끝까지 찾아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주의 종으로 타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자유하게 하신 것은 그 이후에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과 거부였어요. 사람들은 돼지떼를 치던 자들에게서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거라사인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날뛰던 사람이 예수님의 팔치에 앉은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인가? 그 극적인 변화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를 보면서 이 변화도 놀랍지만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존재가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가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거라사인의 변화보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온전한 사람이 모습으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의 변화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그것을 머리를 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어두움이 예수님을 떠나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는 변화를 경험한 주체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점령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저희 매형이 전립선 암 4기라고 진단을 받고 저희 누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저희 매형을 붙들고 기도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매형이 늦게 예수님을 잘 믿어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고 아주 정말 열심히 아주 말년에 지금 연세가 80인데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전립선 암 4기라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처음에는 소변을 볼 수 없어서 소변줄을 끼고 있었는데 제가 올라가니까 소변줄을 안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시냐고 매형 했더니 저희 매형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뵈어야 되는데. 별 말씀을.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저희 매형이 80이 되신 매형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형이 옆으로 이렇게 누우시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틀 전에 잠깐 누워서 꿈을 꿨는데 제 몸에서 독사가 확 빠져나가는 것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대요. 소변줄 빼달라고. 갔더니 병원 의사가 다시 진단해 보더니 이상한데 희한하다 이상한데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매형이 전립선 암 4기를 진단받고 병원 그 원장이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나 큰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싶으면 수술을 받으라고. 그런데 매형이 그런 환상을 보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진감인가 이게 진짠가 만가 지금 내가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혹시 아니라고 할까봐 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하고 제가 수술을 날짜 잡아놓고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서 낫습니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또 도주면 또 이거 어떻게 하는가. 제가 그때 고생을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매형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전화를 지금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가 이거 기도하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비 안 올 줄 믿습니다. 우상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기도, 저희 매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렇게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으로 이 귀신 들린 자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경험한 그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반응이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온 성내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의 증거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서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 음성 가운데에 경청하는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